제 60장 자기의 십자가를 짐. 시간 1936년 12월 22일 저녁. 장소 복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서 3장 10절.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과 주관적인 구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결코 지음을 받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아들들,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시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밖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뿐 아니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본래 한 가지, 아담으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만 하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후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먼저는 죄를 처리하는 것이요, 둘째는 사람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죄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리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어떠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합니다. 죄인과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인은 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람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담은 낙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 아니라 낙원 밖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처음 며칠 저녁 우리는 하나님이 객관적인 면에서 죄인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곧 피로 말미암은 대신함과 십자가의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그 후 며칠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적인 면에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단계, 곧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을 살아내게 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구원하십니다. 유월절 피는 객관적인 구속을 대표하고 유월절 어린 양은 주관적인 구원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큰 자이든 어린 자이든지를 막론하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었는데, 주님은 이 간단 명료하고 알기 쉬운 표징을 통해 우리에게 객관적인 구원과 주관적인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피를 바름을 통해 우리는 객관적인 구원을 얻고, 주님의 살을 먹음을 통해 우리 자신은 날마다 감소하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 안으로부터 살아나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구원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또 마지막 항목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추가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는 죄와 옛사람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먼저 우리는 죄인을 보기로 합시다. 죄인은 두 방면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죄이고 다른 하나는 옛사람입니다. 죄는 공장의 생산품 같고 옛사람은 공장과 같습니다. 옛사람이 부패한 연고로 당신이 산출하는 것들은 모두가 죄이며, 당신이 산출하는 것은 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피는 그러한 생산품들을 처리하기 위해 쓰이는 것으로, 곧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며 영원한 구속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씻는 효능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씻는 것입니다. 한 면은 하나님 앞에 죄의 안건을 제거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고, 한 면은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피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씻을 수 없고 사람의 양심을 씻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죄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공의로운 방법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죄로 인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구약에서 문둥병자가 정결케 된 후에 제사장은 피를 성소에 7번 뿌리고 사람에게도 7번 뿌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사함을 얻고 사람이 평안 얻음을 표명합니다. 피는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악한 성품과 정욕을 씻을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한 번도 피가 옛사람을 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옛사람은 반드시 못 박혀 죽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는 것 외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으며 하나님도 방법이 없으십니다. 옛사람은 십자가로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의 죄는 피로 처리하고 죄인의 옛사람은 십자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대신하는 죽음으로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함께하는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못 박아 옛사람을 끝내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살과 우리의 십자가. 사람에 관한 부분에서 당신은 또 두 방면이 있음을 봅니다. 한 면은 사람 안에서 긍정적인 방면의 부족, 곧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면은 사람의 타고난 범속적인 생명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끝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몇 마디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좋든 나쁘든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당신은 곧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는 10여 명의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한 번은 그들이 나를 진시인 어떤 사람의 사당에 가서 잔치에 참석하도록 청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이 진시가 아니므로 그 사당의 교통에 분깃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되려고 어떤 엄청난 죄를 범할 필요가 없으며 당신이 사람인 이상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서 곧 그분의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은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생명을 대표하며 주님의 살은 생명나무의 열매와 동등한 것입니다. 살과 열매는 모두가 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열매는 나무에 먹을 수 있는 부분이며 살은 동물에 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아담이 낙원에서 잃은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대신하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함께하는 죽음입니다. 살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살을 먹게 하여 새로운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 곧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살게 합니까? 곧 실행하는 십자가, 즉 십자가를 짊을 통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표명하고 또한 내가 자기의 혼 생명, 타고난 생명을 잃고 이제 후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사람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분은 당신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이란 사람을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므로 당신의 손, 발, 머리, 의지, 감각이 그대로 있고 당신의 인격, 자아, 타고난 사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구절의 성경 안에는 두 개의 다른 나가 있는데 하나는 옛사람의 나이고 하나는 인격적인 나, 즉 품격이 있는 나입니다. 처음에 두 나는 옛사람의 나이고 뒤에 하나의 나는 인격적인 나입니다. 옛사람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 처리되었고 인격적인 나는 십자가의 짐을 통해 처리되는 것입니다. 양면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타고난 생명 사람으로서의 생명은 범속적이고 동물적인 생명입니다. 아담이 아직 낙원에 있을 때는 결코 범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범속적인 생명이었으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타고난 생명은 여전히 처리받음이 필요하고 동물적인 생명은 더 깊은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몸의 껍질에 쌓임을 당합니다. 마치 주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마리아가 준 몸에 쌓여 해방해낼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람의 범속적인 생명을 처리하실 수 있으므로 그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옛사람과 범속적인 생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두 십자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두 면의 처리는 서로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면의 처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당신과 죄가 있는 당신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두 번째 면의 처리는 당신 자신의 십자가이며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신의 타고난 자아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이루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짐. 성경에서 각 부분의 기능은 모두 일정한 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의자의 다리를 만약 뒤집어 놓는다면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면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올바로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음이 필요하고 당신이 믿자마자 이루어집니다. 그 목적은 죄 자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십자가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아직 범죄하기 전에 자신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오직 순복을 통해서만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의 유익을 위해 내가 반드시 언급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또한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그를 아주 좋아하고 그의 말도 아주 좋으며 죄도 더러움도 없는데 당신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일을 언급했을지라도 당신은 그가 아주 지혜가 있고 총명하다고 느낄 뿐이지 당신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범속적인 생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재주가 좋고 일처리 능력이 강하고 성품이 좋은 것들은 모두가 타고난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의 옆에 있을 때 당신은 그를 아주 좋아하고 그는 당신을 즐겁게 하지만 이러한 타고난 좋음은 가장 하나님의 생명을 가로막습니다. 타고난 생명은 곧 당신의 부모의 배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모든 생명이며 당신의 생명에서 범죄하는 생명을 제하고 남은 생명입니다. 옛사람의 생명, 타고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고 그분을 해방할 수 없게 하는데 족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24절 시작에 왜냐하면은 24절이 23절을 해석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생명은 혼생명입니다. 각 사람은 다 그의 혼생명, 동물적 생명, 타고난 생명을 보존하려 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타고난 관대함, 고상함, 우수함 등과 같은 미덕들을 포함합니다. 실행하는 십자가. 주님이 사람들이 날마다 그의 십자가 지기를 원하시는 목적은 사람들이 매일 십자가를 통해 그의 혼생명을 잘라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오해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 때 당신 자신은 어쨌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할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결코 죄는 아니지만 천연적인 생명은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하나의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나라는 사람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얼마나 급한지요. 그러나 억울함을 씻어주시는 분은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당신 자신을 상관 않고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두며 당신에게 기회가 있을지라도 변명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면 당신의 분량은 갈수록 커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갈수록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의 십자가는 날마다 당신에게서 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순조롭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를 잘라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떠들지 않아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어린아이의 떠드는 것을 참을 수 있다면 당신은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한 번은 한 부자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동정해 주길 요구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말한 것은 모두 틀리지 않고 죄도 없고 아주 공의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십자가를 진 것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당신이 십자가 지는 것을 그치는 그 날이 당신이 잘하는 것을 그치는 날입니다. 당신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당신은 그날 사람 앞에서 여전히 매우 좋고 여전히 일을 할 수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성장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욕망이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가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당신의 마음 속에서 반항하거나 찬성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에게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만약 즉시 그치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본래 당신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분량이 다시 넓혀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을 때 영적인 축복은 그치게 됩니다. 당신이 집에 있는데 매번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이 있고 보기에 좋지 않은 태도가 있고 순조롭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비록 눈물은 흘리지만 당신은 울면서 주님께 주여 당신이 내게 임하길 허락하신 일에 나는 다 만족하며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규용 부인은 주여 당신이 채찍으로 나를 때리시면 나는 입으로 당신의 채찍에 입 맞추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수은 교사는 그녀의 시 속에서 내 마음은 상해 아플지라도 영은 주를 향해 찬송하도록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잊지 말아야 할 많은 것들을 파내시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일단 정지되면 성장도 이김도 정지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을 보존하려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용도는 사람에게 자신을 잃고 혼생명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혼생명을 얼마나 보존하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혼생명을 얼마나 잃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자신의 혼생명을 많이 잃을수록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카우만 선생은 주님 안에서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인도에서 사역했었습니다. 한 번은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그로 하여금 반드시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고 몸의 발꿈치가 되어야 하며 그는 마땅히 그에게 부어진 더러운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함을 보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느낌에 있어서 아픈 고통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헛소문을 만들어냈는데 나의 타고난 생명은 처음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주여, 내가 반대하지 않는 것만도 그들에게 좋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뜻은 우리가 반항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김의 멜로디. 이김은 멜로디가 있는 것입니다. 이김의 멜로디는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당신이 만약 감사와 찬양의 멜로디를 잃었다면 당신은 곧 이김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참으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면 당신은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값싼 것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곧 십자가가 있을 때 여전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와 찬양을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일종의 희생입니다. 희생은 자신에게서 잃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형제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원수를 찬성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처리는 한면으로 당신 개인의 주장과 의견이 버려짐을 당하고 한면으로는 당신이 구한 것과 좋아하는 것을 모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 앞에서 당신의 동물적인 생명을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잃은 것이 많을수록 얻은 것도 많아집니다. 당신이 만약 날이 갈수록 당신의 혼생명을 잃는다면 당신은 날이 갈수록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될 것이요. 당신은 채찍을 맞는 것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이김의 결과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임. 당신은 이김의 결과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자신의 주장이 없고 아주 놀리기 쉬운 사람이고 성질이 없는 사람이며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 때 여전히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아내, 남편, 선생, 학생, 종, 주인이 되는 여러분은 매일 당신을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임하는 어떤 일도 우연한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러한 것들 모두가 주님이 당신에게 준 십자가임을 알아야 합니다.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멀리 피하는 사람은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많은 축복을 잃습니다. 당신이 이전에 십자가에 대면할 수 없었던 것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제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를 대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알고 죄를 아는 것을 배우려 하고 당신이 진보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길에서 행하려 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놀리는 사람들 편에 서기를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고 당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파쇄하는 것을 배우며 믿음이 있고 먼저 믿고 순복하는 것을 배우며 환경 가운데서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이 안배하신 모든 일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비록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환경들이 역행적인 것이지만 당신이 볼 때는 순조로운 것입니다. 8-9년 전 나는 이야기 하나를 읽었는데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한 왕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나라의 병마 대원수가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하려 했는데 국왕은 근위병을 이끌고 친히 평정에 나섰습니다. 그의 병사는 3천뿐이었지만 10만의 반란군을 맞아야 했습니다. 국왕이 대원수를 만났을 때 그에게 권하며 나와 함께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대원수는 당신은 얼마의 병력을 이끌고 왔으며 자신에게는 얼마의 사람이 있는 줄 아는가를 물었습니다. 국왕은 먼저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단지 한 위병에게 산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위병은 그대로 했습니다. 국왕은 또 두 번째 위병에게 물속으로 뛰어들라고 했습니다. 그는 즉각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 후에 세 번째 위병에게 자기의 칼을 빼어 그의 가슴을 찌르라고 했습니다. 그 위병도 그대로 했습니다. 반란군의 우두머리는 크게 두려워하며 국왕에게 이러한 병사가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왕은 모든 병사가 다 이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후에 이 대원수는 감히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도리어 국왕에게 순복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역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자신이 파쇄되는 것을 허용하며 자신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을 허용하고 순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모든 안배를 받아들이고서 사람들에게 반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러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분량은 끊임없이 증가되고 하나님의 생명은 가로막힘이 없이 당신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됩니다.